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가끔 길을 가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팔거나 걸스카우트의 단원들이 걸스카우트 과자를 파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용돈을 벌기 위해서든 공익을 위해서든 어린이들이 이 어른들에게 기대를 걸고 천진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예쁜지 어른들은 웃으며 사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어려움에 빠진 어른들을 돕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어린이들이 지금 화제입니다.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미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9살 난 흑인 소녀와 5명의 친구들입니다. 네, 이 어린이들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색실로 손수 만든 팔찌를 팔고 있는데요. 사실 이 팔찌보다는 아이들이 이 일을 시작한 동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이슈가 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백인 경찰에 의한 사망 사건 때문에 이 흑인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 사태로 인해서 약탈과 방화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상인들이 입은 피해도 크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팔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팔찌의 이름을 통합과 정의를 위한 팔찌 이렇게 지어서 자신들의 바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을 생각해낸 소녀의 아버지가요, 전직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아버지는요, 사실 그냥 아이들이 마음이 착하니까 격려해주긴 했는데 이 정도 반향을 일으킬 거란 기대는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팔려야 대여섯 개 정도겠지 했었다는 건데요. 이 소녀가 살고 있는 미네아폴리스 지역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팔찌가 소개되면서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끌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경찰들 또 대학교 총장도 왔는데요. 1달러에서 5달러쯤 되는 팔찌 하나를 가져가면서 10달러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고 가는 겁니다. 팔찌를 팔아 모은 금액만 열흘 만에 4만 달러가 넘었고요. 대단하죠? 아예 온라인 기부 사이트까지 열어서 2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모인 금액이 그렇습니다. 모은 돈으로 지역 음식 배달점을 도왔고요. 시위로 피해를 입은 흑인 사업체도 도왔습니다. 앞으로 이 돈은 약탈과 방화로 피해를 당했지만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팔찌를 사간 사람들 중에 미네소타 대학 총장이 언론에게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아이들의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낙관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을 보는 것보다 더 낙관적인 미래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와 O형 23M 미라는 이름의 미국의 유전공학 회사가 수행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뉴욕포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등 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개인의 혈액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며 O형을 가진 사람은 위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만 명을 포함한 75만 명의 참가자를 포함하는 이 연구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보다 발병률이 9에서 18% 더 낮았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O형은 위험이 낮으며 A형 혈액을 가진 환자는 산소가 필요하거나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50% 더 높습니다. 앞서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는데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는 O형 중에서도 RH 항원을 보유한 RH 플러스 O형만 감염 위험성이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연구원들은 지난 3월 연구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preprints.org 사이트에 올린 분석 논문에서 O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수석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매력적이지만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았죠. 지난 3월 중국 남방과기대와 상하이 교통대 등 8개 대학 연구소와 의료기관이 우한시 진인탄병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O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강한 반면 A형이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한에서 사망자 206명 중 A형은 85명으로 O형인 52명보다 63%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IBM 안면 인식 기술. 미국 IBM 회사의 아빈드 크리슈나 최고 경영자가 인종차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크리슈나 CEO는 미 의회 보낸 서한에서 대중 감시나 인종 프로파일링 등 목적으로 안면 인식 등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술이 투명성을 증진하고 경찰의 지역사회 보호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법 집행기관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지 말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덧붙이면서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편견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슈나는 경찰의 위법 행위에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인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얼굴이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생체 인식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얼굴 인식은 얼굴 전체보다는 코와 입, 눈썹, 턱 등 얼굴 골격이 변하는 각 부위 50여 곳을 분석해 인식하는데요. 얼굴 인식으로 크게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과 거짓말 탐지, 범죄 용의자 탐지, 보안 인증, 인물 사진 관리 지원, 졸음 운전 방지 등에 사용됩니다. 특히 얼굴 인식 기술은 범죄자나 테러범 검거에 도움이 되는데요. 정부기관에서 CCTV로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테러범을 경계하는 데 활용되고 있죠. 미국은 9.11 테러 이후 CCTV를 대규모로 설치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의 장점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부감이 적으며 사용자가 판독을 위해 자연스럽게 제출한 사진이 남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후 추적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조명, 환경과 영상 각도에 민감한데요. 변장을 하거나 세월이 흐르면서 생기는 얼굴의 변화, 성형수술, 쌍둥이의 유사한 얼굴 특징 등을 구분하는 데 단점이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도 안소영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최근 북한이 한국과의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데 대한 미 국무부 논평입니다. 지난 9일 VOA는 국무부에 남북한 간 통신 채널이 끊긴 데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물었고요.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북한과 관여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 실망이라는 단어를 쓴 게 이례적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실망이라는 표현은요, 지난해 말 북한이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는 등 미국을 향한 도발 위협을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련의 북한 행동이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가 담겼을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기조는 유지하면서 북한이 협상 판을 깨거나 실제 도발에 나서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볼 때까지 압박 정책을 펼칠 것이고 또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상제재주의보를 발령했고요. 법무부는 돈세탁 관여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3명을 기소했습니다.
자, 북한이요, 이 남북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복구하는 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1971년 남북 간 직통 전화가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그 이듬해에 서울과 평양 직통 전화가 비밀리에 개설됐고요. 그런데 1976년에 이 판문점 도끼 사건으로 연락 채널은 단절됩니다. 그러다 4년 후인 1980년 제1차 실무 대표 접촉으로 전화선이 다시 연결되는데 같은 해 9월 총리회담 실무 접촉 중단 선언으로 북한은 연락 채널을 닫아버립니다. 또 다시 1984년 9월 적십자 실무 접촉이 재개되면서 통신도 다시 연결되는데요. 12년 후인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절됩니다. 이후에도 남북 상황에 따라서 10차례 가깝게 채널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결했다, 단절했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뭐 그야말로 연락 채널을 정치 또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데요.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마크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이 큰 이익을 얻지 않은 한 연락 채널을 복원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김정은 정권의 이익이 되는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통신 채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또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한국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예전의 각본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미한 동맹을 시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한 동맹을 확인하지 않으면 북한이 한국에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어떤 분석이 나왔습니까?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남북통신선을 차단한 주된 이유는 미북과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 또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북한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유연함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전 대표는 또 이번 조치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도 연관돼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남북 협력 사업들의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비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북 대화가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고스 국장은 또 이번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공언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무엇을 할지 알아내기 전까지 한 대한민국과의 통신 채널 단절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향후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고스 국장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행보로 무기시험 등 도발을 꼽았고요. 또 긴장 상황을 조성해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앞으로 매우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셉 윤 전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응할 만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겠지만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고 또 미국과 중국의 틈을 더 벌리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이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유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김영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위협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네요.
퀸타나 특별보고관인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봉쇄로 외부의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퀸타나 특별보고관인 국제사회가 북한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나 유류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하지만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농업 분야에서 농기구나 비료 생산, 종자와 생산물을 운반하는데 유류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농업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다시 검토하고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특정 분야의 제재 해제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안 좋다는 건가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굶주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북한 주민 전체가 굶주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걱정할 만한 상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까요?
네, 띵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보고서입니다. 최근에 미중 신냉전 상황이 향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대북 외교는 교착상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인데 김동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아시아 역내 안보를 평가한 역내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중 관계가 부각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한반도 외교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대부분 소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 대외관계가 육자회담 핵심 당사국 정상과의 1대1 관계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선대인 김정일 시대의 전형적인 분열과 정복 전략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미한중 정상과의 부지런한 개별적 관여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간 내재적 상호관계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교착 국면에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특히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관계 복원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는데요. 미북 정상 간 직접 소통로가 구축된 뒤 남북 대화 가치는 급격히 낮아졌고 이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미북 관계가 소원해지자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조언을 구하고 경제적 원조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의 이런 교착 국면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왔을까요?
네, ISS는 향후 대북 외교 관계의 핵심이 될 미중 관계가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대화 교착 국면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경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외교적 성과의 부재가 경제와 양성평등, 환경 문제 등 국내적 도전 과제들과 맞물려서 대통령 지지도 쇠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점이고 남북관계가 여전히 2018년과 같은 이 짧은 시기에 평화를 맞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성사되더라도 한국이 아닌 미북 사이에서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띵크탱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창한 한반도 중재자 역할은 시진핑 주석에게 뺏긴 상태라면서 북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향후 미중 관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넘어가 보죠.
네, 북한 당국이 연일 관영 매체와 군중 집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한 탈북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 김영권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예, 미국에 있는 탈북민들 어떻게 분석을 했을까요?
예,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민 갈렙 씨는 8일 VOA에 노동신문이 탈북자 비난 기사를 연일 보도하는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 당국은 한국식 표현인 탈북자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 대남 선전 매체도 아닌 노동당 기관지가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네.
갈렙 씨는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거센 비난은 북한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북민들의 높아진 영향력을 방증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대북 인권 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연미 씨는 탈북민들이 정권의 중대 위협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 활동이 주로 북한에서 금기시되는 김 씨 일가의 정체성과 부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수뇌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단이 최근 자동항법 장치인 GPS 등 기술의 발달로 평양 시내에 떨어지는 횟수가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탈북민 비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8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한 이후 나흘간 16건에 달합니다. 특히 노동신문을 통해 탈북자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 모습 사진을 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기사 알아보도록 하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와 유진벨 재단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는 보도입니다. 두 기관이 약 600개 품목의 북한 반입을 허가받았는데 유진벨 재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 승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자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건이 제재를 면제받은 건가요?
네, 세계보건기구 두 건, 또 유진벨 재단에 대한 한 건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2월과 6일 WHO에 또 5일엔 유진벨 재단에 서한을 보내서 이들 기관들의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WHO는 지난달 19일 위원회 측에 백신 예방 가능 질환용 실험 장비에 북한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비가 북한의 진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을 제때 치료하고 취약계층 내 백신 예방 가능 질환에 확산을 막아서 아동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독자 선택 오늘 기사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저스틴 김 씨의 사연입니다. 2018년에 만나고 왔는데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미국 분들은 인상적으로 아침에는 그저 인사를 하는 게 아, 그 이형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미국 분으로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같이 하이 굿모닝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난민으로 도착한 지난 2009년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말하던 저스틴 김 씨. 저스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 온 곳 이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을 주지 않고 내 자체로 돈 벌어서 그저 공부시키는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이 난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인차 일할 것이고
이제라도 여기에 적응하는 데서 장사하는 것을 좀 일하면서 배워가지고 장사를 많이 해서 자식들이 생활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떳떳하게 산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힘을 주고 주면서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사는 정치가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
자식에게 공부도 시키고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던 서 씨 부부와 두 아들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만드는 거 무슨 게 그 옷 만드는 공장 거기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그 뭐 안경 예 안경 거기서 그 청소하는 거.
그리고 두 아들은 세탁소 생선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는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네 식구. 그러나 저스틴 씨는 어머니의 속내는 슬픔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만은 많이 좀 외로움하고 끝나 자책감, 좀 미안한 그런 걸 많이 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예. 엄마의 제 맏언니 딸이 중국에 빨리 간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야, 너 조선에서 이렇게 개처럼 살지 말고 중국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간데 저희만 그거 몰랐어요. 엄청 미안해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지만 조카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감에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것도 뭐 집 생각도 하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좀 외로운 거죠. 말도 안 통하고.
그 엄마가 힘들어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스틴 씨는 어머니를 가장 의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산과 들을 누비며 개구리를 잡고 꿩을 잡고 감자서리를 해서 어머니께 드렸던 어머니에게 힘이 됐던 착한 아들. 가족과 함께 힘들지만 웃으며 이곳에서 잘 살고 싶었던 청년의 꿈. 그러나 그 꿈은 순식간에 상처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 그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엄마가 죽고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마 그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좀 뭐랄까 좀 가정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네.
아버지는 계시고?
아니요. 같이 죽었어요.
저스틴 씨는 엄마가 당했다라고만 언급하고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18일 미 동북부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벌어진 한 탈북 난민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은 지역 뉴스에 실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저스틴 씨 가족이었던 건데요. 취재진은 하루가 지나 다시 한번 당시 일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스틴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네.
부모님이 어떻게 어제 얘기한 건가는 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미 다 뭐 뉴스에 다 난 건데요. 뭐. 감추고 싶은 것도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요. 근데 그다음 이렇게 좀 뭐랄까 제 아버지에 대한 좀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 말을 하는 거죠. 뭐 그것도 사실 뭐 엄마 아버지한테 죽은 거죠.
아버지가
엄마를 죽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엄청 싫어해요. 예, 그때 형 일하러 갔다가 그때 일하러 와서 보니까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엄마는 그때 엄마는 죽기 한 30분 전에 형이 와 거죠. 그때 형이 와 보니까는 마지막 숨을 쉬고 있더래요. 김연화라고요.
김연화.
예.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날 서원경.
서원경.
예.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다.
예. 그리고 뭐 자책감이 그냥 자결을 한 거죠.
당시 지역 언론은 서원경 씨가 아내 김연화 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했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남편이 힘든 미국 생활에 회의감을 느낀 후 술과 폭행을 일삼았고 경찰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스틴 씨는 당시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바로 볼 수 없었고 사건 이후 처음 어머니를 장례식장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줬죠. 다른 분들 도움 없으셔서 네, 힘들죠.
저스틴 씨의 가족이 겪은 일은 한인 사회에도 충격을 줬는데요. 기독일보는 장례식 현장 사진과 함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저스틴 씨의 당시 모습을 적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은 일은 그래도 엄마하고 뭐 하소연하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 없으니까 힘든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초콜릿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 발렌타인데이 하루 전인 지난 2월 13일.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빨간 장미와 초콜릿을 선물했을 텐데. 저스틴 씨는 어머니가 묻혀있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뒤라 로체스터 도심과 가까운 공동묘지의 묘비들은 눈에 거의 덮여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어머니 묘비에 덮인 눈을 치워내는 저스틴 씨. 아, 눈을 치워내니 고 김연화 씨의 사진과 이름이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스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꺼내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 이 여자 없었는데 어디 가서 또 이사 갔네요.
아, 옆에 어머니 말동무가. 네.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가르쳐주나? 뭐 천국엔 영어 학원 있겠죠?
저스틴 씨 어머니의 묘비 옆엔 아버지가 아닌 한 미국 여성이 묻혀 있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저스틴 씨의 요구대로 고 김연화 씨와 아버지 서원경 씨의 시신은 서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안장됐습니다. 아버지의 묘비를 머뭇거림 없이 지나치는 저스틴 씨.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던 탈북 청년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0부 윌리엄 맥켄리 대통령 시대. 1901년 9월 5일 뉴욕주 버팔로에서 범미주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이 박람회에서 미국의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매키니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미국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에게 낮은 관세를 제공해서 해외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키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이 맞이할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서게 될 새로운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박람회에서 음악 연주회장에 있는 음악당으로 향했습니다. 매키니 대통령은 이곳에서 시민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오자 매키니 대통령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려 했습니다. 청년은 권총을 감추고 있었고요. 매키니 대통령과 악수할 순서가 되자 대통령에게 다가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한 발이 매키니 대통령 몸속에 박혔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암살범의 총에 맞은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 박람회장을 빠져나왔고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에 박힌 탄환으로 매키니 대통령은 위와 췌장, 신장이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매키니 대통령 상태가 중상이긴 하지만 목숨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을 자격했던 레온 촐고스는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이 암살범은 정부는 없어져야 하고 모든 통치자나 지도자들을 국민의 적으로 간주했고 국민은 이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레온 촐고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무정부주의자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정신건강 상태를 이유로 단체들이 가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정부주의자 단체에서조차 거부당했던 이 청년은 결국 품속에 총을 숨기고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을 만나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과연 범행 동기가 뭘까? 매키니 대통령을 저격하고 붙잡힌 레온 촐골스에게 물었습니다. 레온 촐골스는 대통령이 누구이든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대중들에게 절대적인 예우를 받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총격을 받고 쓰러진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은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뒤에는 예전처럼 원기를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매키니 대통령의 상태는 다시 악화됐습니다.
상처 부위에 세균이 감염돼 온몸으로 퍼졌고 결국 총격을 받은 지 8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암살당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부통령이 버팔로로 달려와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로 갔습니다. 암살범의 총탄이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생명을 빼앗고요. 그 결과 시어도 루즈벨트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의 죽음이 확인되고 곧이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시작됐습니다.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이때 그의 나이 42이었고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1901년 9월 14일,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젊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사회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던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미 합중국의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투쟁적이고 공격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화당은 40대 초반의 신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 태세를 보였고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시선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 조국의 영광에 대한 맥킨리 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행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변화는 서서히 이뤄질 거라는 말로 당 지도부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미국의 발전과 변화는 기술 발전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교통수단의 발달이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에 시내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설치됐고 그 위로 전차가 운행됐습니다. 새로운 수송체계인 전차는 전기로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자동차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버지니아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의 명문 주립대학인 버지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Virginia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UVA라고 부르는 버지니아 대학교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입니다. UC 버클리, UCLA, 미시간 대학교 등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으로 손꼽히는 학교인데요. 매년 미국의 대학들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년 평가에서는 전국 주립대학들 가운데서 4위에 올랐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 영국의 식민지 정착촌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인데요. 이런 버지니아주에 1819년에 설립된 버지니아 대학교 역시 미국의 초기 건국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특히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직접 세운 학교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 헌법을 기초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요. 버지니아주 주지사, 연방 국무장관, 제3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오늘의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선각자 토마스 제퍼슨이 1819년에 설립했고 3대 토마스 제퍼슨, 4대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너 등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대학의 운영이사진으로 활동했던 미국의 건국 역사와 함께 호흡한 대학이 바로 이 버지니아 대학교입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1801년부터 1809년 초까지 재임했고요. 퇴임한 지 10년 후에 이 버지니아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우기 훨씬 전부터도 공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설파했다고 하네요.
버지니아 대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 건국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과 당시 미국의 시대적, 정치적 그리고 교육적 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1779년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육 법안에는 그의 소신을 담고 있었는데 교육의 기회는 주민 모두에게 아주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활약했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교육 제도는 전혀 없었고요. 부유층 자녀들만 개인 교습을 받아서 몇 안 되는 대학에 진학하고 결국 이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제퍼슨은 더 이상 이를 답습하지 말고 신생 미국에는 공교육이 확립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입니다.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들을 약 8내지 9km의 직경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가 세워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독해력, 장문, 한수를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 대학 교육까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국민 교육 철학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초등학교까지만 무상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이상부터의 교육은 각 카운티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토마스 제퍼슨은 재원 부족으로 이러한 원대한 국민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많이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 공교육 제도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토머스 제퍼슨의 열정은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구체화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토머스 제퍼슨의 이런 선구자적인 신념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토머스 제퍼슨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견을 노출했던 해밀턴은 교육에 대한 관점 역시 매우 달랐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들어보시죠.
부유층들만이 권력을 잡고 교육을 받는 사회제도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갖추어지려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도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들이 등용되고 이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토마스 제퍼슨의 의견과 부유층의 인재들이 교육을 잘 받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어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의 의견 대립이 당시에는 아주 열띤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1809년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고향인 버지니아주 몬티첼로에 있는 대저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제퍼슨은 이후 많은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대학 설립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네, 퇴임 후 거주한 버지니아 자택에는 많은 선인들이 문장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젊었을 때 공부를 더하라고 조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하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 건국의 영웅들에게 끊임없는 자신의 교육 소명과 소신을 펼친 지 39년이 지난 1818년 2월 21일에야 드디어 버지니아주 의회는 버지니아주의 주립대학교 설립 법안을 인준하기에 이르렀고 은퇴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신의 지성, 시간, 그리고 정력을 공교육 기관 설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19년에 학교가 공식 설립됐고요. 1825년 3월 드디어 버지니아 대학교의 첫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1826년 토머스 제퍼슨은 8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이 사망한 1826년 7월 4일은 신생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7월 4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막 독립선언 50주년을 축하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대에 존 애덤스 대통령도 이날 사망해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을 두 벽이나 같은 날 잃었습니다. 제퍼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요.
토마스 제퍼슨은 건강이 극히 악화되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묻어달라는 유서를 써서 자기 집 아래 산자락에 간단한 묘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묘지의 모양도 그림으로 남기고 묘지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역이 잠들다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을 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미국 국무장관, 제3대 대통령 등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쓰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로지 한 사상가요 교육자로만 후대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제퍼슨은 그의 유언대로 몬티첼로의 조용한 산기슭 묘지에 묻혔는데요. 하지만 제퍼슨의 선각자적인 교육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가 사랑했던 버지니아 대학교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샬럿츠빌이라는 작고 조용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대학교는 대학 캠퍼스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학교고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학문적 마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대학이기도 합니다.
제퍼슨이 구상했던 대학 상아탑은 아카데믹 빌리지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인 마을들이 광활하게 펼쳐진 캔디 공원을 따라 곳곳에 형성되어 그 정중앙에는 대학 도서관이 자리잡고 이것들이 모여 지식의 도고를 형성하는 캠퍼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건물들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학교 설립자인 토머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미국에 손꼽히는 명문 주립 대학인 버지니아 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현황, 입학 규정 등 유익하고 다양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